네, 지난 4일 이거 털사에서 여러분들 4일째 계속 만나니까 제가 이게 교인으로 이제 정식 등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등록세. 네. 오늘 저녁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를 품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서 저희의 집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인생이라는 큰 강을 건너가는데 그강 건너에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는데 우리가 들고 가는 것들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목적지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죽음이라는 강을 건넌 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영생이고 천국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멘. 예, 그 소망이 없다면 저희가 이 지난한 인생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또 소멸해 간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분에게 되돌아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 아프리카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보츠와나에서 고난과 고생과 고독으로 연단이 되고 또 세상 명예와 세상 성공에 대해서 연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진실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가 저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들을 놓고 2012년 정말로 말 그대로 주가가 한창 높아지던 그 시기에 아 이거 위험하다, 아 뜨거워라. 그리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만든 김혜영이라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세상이 미디어가 언론이 몇 개월 만에 소진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 억울한 일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인생 이야기는 제가 남은 삶을 살아갈 동안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30년이 될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저희 인생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런 세상에 저를 소비하는 것을 경계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왜 그렇게 잘 나갈 때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두고두고 정말 잘 결정했다. 그것은 마치 제가 20대 중반 아프리카로 간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직업학교 교장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그 일을 다 그만두고 다시 미국으로 간 것처럼 또 학교를 다 마치고 이렇게 케냐로 돌아가는 것. 사실은 제가 그러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선교사님 왜 그러세요? 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결정했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20대 중반 제가 아프리카로 갈때 저를 10년 동안 편물 기술을 가르쳐 준 선생님, 얘야 너 미쳤구나.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래?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20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저희 선생님도 아시는 거죠. 그 미친 짓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004년 제가 직업학교 교장 일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갈때 심지어 같이 일했던 동료 선교사님도 언니 왜 그래? 왜 여기를 떠나? 이제 다 이루어 놓고. 네, 맞습니다. 그 직업학교 교장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안정된 일을 놓고 미국으로 갈때 심지어 동역자조차도 그 이상한 결정,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문대학원을 마치고 세상이 주는 그 환호, 명성,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케냐로 갈 때, 예, 제 주변 사람들이 또 미쳤다, 잘못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삶의 환경을 바꾸고 미국, 아프리카, 다시 한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삶의 전환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분명한 것이 이제는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자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다시 아프리카로 제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갈 때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갈 때 성공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시 케냐로 갈 때는 성공이 찾아왔는데도 다시 놓고 케냐로 간 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혼자서 존스에서 나이로비 공항에 새벽 5시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케냐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도착해서 하루하루 일들을 시작하게 됐고 비영리기구 미랄복지재단 케냐라는 기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케냐에서 내가 누구를 도울까, 어떤 선교 활동을 하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이로비 지역의 카리오방기라는 빈민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빈민가 안에서 누가 더 가장 열악할까? 장애인이겠지. 그럼 장애인 중에도 누가 더 열악할까? 아동이겠지. 아동 중에 중증 장애 아동. 태어나서마자 몸을 자기 혼자 쓰지 못하는 그 아기와 그 엄마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열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 하루하루 찾아다니면서 40가정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프리카 권역 본부장으로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변 나라를 방문하면서 유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코이카라는 한국 정부 지원의 기금을 받아서 장애 아동 가정 지원하는 개발 사업을 합니다. 또 키스무 지역의 국회의원이 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무장해제하시고 이분이 우리 지역에도 사업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고 키스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6년 차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18년이 되었을 때는 약 천여 명의 아동 결연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고 또 100여 가정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저를 비롯한 케냐 한국 직원들이 22명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개발 사업에서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일을 잘한다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케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행착오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해야 되는 시행착오를 저는 보츠와나에서 다 겪었기 때문에 다시 그 시행착오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케냐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니? 뭐 했니? 아, 나 보츠와나 14년 있었어. 그러니까 케냐 사람들이 마음을 무장해제를 즉시합니다. 아, 얘 우리 과구나. 얘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케냐 분들이 저를 아프리카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압니다. 제 몸짓, 발짓, 손짓에는 아프리카 문화가 묻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찰한테 잡히든 공무원을 만나든 이민국 직원을 만나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언더 테이블, 즉 뒷돈을 저한테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작은 사람이 케냐까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얘한테 뒷돈을 요구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케냐는 사실 뒷돈이 없이는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뒷돈을 거의 쓰지 않고 정말 정당하게 케냐 사람들하고 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케냐의 민간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17개의 한국에 기반한 NGO 기관의 회장을 인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기간에 케냐에 있던 기간에 한국에서는 국민 강사로 알려진 김미경 씨의 회사의 프리랜서로 대중 강연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8개월은 케냐에서 일하고 1년에 4개월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각 기업체나 정부 대상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그 기억에 남는 일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케냐의 방문, 2018년에 케냐의, 이제는 전 부총리가 되셨죠. 그 이낙연 총리께서 케냐를 방문하셨을 때 교민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딱 교민 중에 30명만 선별해서 그 간담회에 초청이 됐습니다. 예, 제가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간담회 자리에 가서 제 자리를 막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총리님 그 바로 옆자리에 제가 배석이 되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되게 예, 좋았습니다. 전체 사진을 찍고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 케냐에서 활동하는 그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교민 사회가 인정해 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9월 제가 사직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대사관에서 저와 저희 직원을 다 초청해서 환송 식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케냐에서도 국회의원과 대사님과 또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국제사회복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부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를 강사님 혹은 작가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정말 제 역량에 넘치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쥐락펴락 할수 있는 권위, 파워를 가지고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세 가지 정도의 일을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체험합니다. 저는 이제 2012년 8월에 미랄복지재단에 입사를 하게 될때 제안을 받았을 때그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까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랄복지재단에 입사하게 되면 제가 월급을 받게 될 터인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월급을 1불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사님의 이메일을 기다리는데 답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뭐가 얘기가 달라졌나 보다. 그리고 한 2주 기다렸는데 대표사님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출근하십시오. 사무실이 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메일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메일을 못 받았다고. 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네, 복지재단의 규정상 인건비가 예, 본부장 인건비가 1불로 책정이 될수 없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저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정기적인 수입 없이 예, 살다가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얘한테 돈을 줘도 되겠구나라고 믿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그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여러분 중엔 모르겠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선교사로 수십 년을 일을 했는데, 그리고 걱정 없이 일을 하고 공부도 다 하고 예, 프로젝트를 돌렸는데 정작 월급이 생기니까 내 인생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 그래서 6년 동안을 일을 하고 이제 대학원 학비가 어느 정도 마련된 그 시점, 2018년 재단을 과감히 사직을 합니다. 제가 재단을 사직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얼굴 표정에 써 있었습니다. 저 사람 또왜 저러나. 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선교사답게 재정의 광야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월급, 인건비, 매월 들어오는 수입으로 인해서 제가 내 계획, 내 생각이 들어서는 길을 차단해 버린 겁니다. 제가 월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달에 1,000불이 온다 치면 하나님, 제가 월급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한 달에 1만 불, 2만 불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단 입사할 때 월급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재정의 광야에 나섬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일하시는 그때를 저는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 강연을 하고 대중을 만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2013년 정도였습니다. 2010년부터 서서히 한국 사회에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2012년쯤 정점을 찍었는데 계속 저는 대중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대중을 만나고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지? 이미 정상에 오른 사람은 사실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조그만 선교사에게 찾아온 대중적 지지도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명예. 아무래도 이것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속 갈등이 두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저는 이제 케냐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마침 그러한 두려움을 케냐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부를 때 그 앞에 나서서 말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녹음기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진실로 아뢰더니 그 기도하는 어느 날 중에 아침에 잠깐 꿈을 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에 서 있는데 머리만 보였습니다. 그 머리 위로 제가 이렇게 굴러가는 꿈을 잠깐 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뭔가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문 두 글자가 이렇게 제 앞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재밌죠. 왜 한문하고 저는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인 자 바다의 자 인해라는 글자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에게 보내고자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유명해지거나 방송국에 나가거나 어떤 일들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쓰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관점을 뒤집어버립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목적, 방송의 목적, 기업에 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제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의 삶의 전체는 선교적 활동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높아지든 낮아지든 떨어지든 흘려가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일을 한 지 한 3년 차쯤이 되었을 때인데요. 2014년 저는 아프리카 권역 본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 본부에서 1년 예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그 사업에 따라서 각종 개발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내고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위가 주어졌고 다른 말로 하면 재정적 파워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권세와 권위 힘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케냐 같은 경우 그 본부장이라는 그 위치에서 최종 결정을 제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힘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파워, 어떤 힘에 장기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노출되면 부득불 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그 힘을 사용하면서 오는 권력의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케냐 현지 생활 3, 4년 차 저는 어느새 직원들에게, 현지인들에게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로 잘 다듬어진 제가 케냐 사람들에게 명령어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제가 사무실의 직원한테 전화합니다. 9시에 그 저기 체크북 들고 은행으로 와. 거기서 만나. 끝.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잘못이 되었는지 지금 느끼시겠습니까? 네. 본부장이고 책임자이지만 직원한테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아, 지금 통화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나요? 제가 지금 당신 도움이 필요한데, 혹은 제가 지금 이러한 일을 부탁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라고 제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 명령어로 상대방의 의지와 형편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발 현장에서 또 일을 진행하는 책임자로서는 당연하다고 하는 그 일의 방식이 결국은 제가 가진 힘을 마구 사용하는 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저하고 만약에 지금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선교사님, 막 영적으로 훌륭하신 선교사님 막 이렇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개발 현장에서, 아프리카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 야, 날섭니다. 예,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기능대 출신이기 때문에 각도 딱 맞아야 됩니다. 네, 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딱 나가면 스캐닝 딱 하고 의자, 책상 다 예,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긴장합니다. 예, 저한테 인사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과 불성실과, 그렇죠? 늘 익숙한 케냐 문화, 예, 하쿠나 마타타, 예, no problem, 예, 그렇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거에 익숙한 우리 직원들과 저는 매 순간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70%가 10명 중에 7명이 나이로비 대학 4년제 졸업생이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직원들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스마트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울대 출신 이 청년들인데, 이 스마트한 청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을 하면서 일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로 일을 해야 되는 저, 그 청년들, 직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보고 세심하게 보호하고 어울러서 같이 가야 되는 그 일에서 저는 어느새 개발단체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예, 사업의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잘 받은 자원봉사자가 저희 케냐에 왔습니다. 심리상담가였던 이 자원봉사자는, 예, 외부인으로서 저를 관찰합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을 다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저를 관찰해 보고 나서, 예, 느낀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말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구십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을, 청년들을 체근합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는데, 예, 정말 식은땀은 고사하고 막 분노, 예,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서리티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잘못했다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보따리 싸놓고 와서 말했다고. 예. 네. 그 자원봉사자하고 제가 1년을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적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사무실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Grace, 지금 내가 당신하고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한 10초에 끝날 대화를 한 30초, 1분, 20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게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변명으로, 불성실로 늘 일상 이렇게 대해오던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직원들이 변했습니다. 사실 저는 케냐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케냐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선교는 케냐인 사회복지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선교사라는 그 위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우월하지 않는가, 군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 1년간에 걸친 긴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몸에 배어있는 말과 태도, 선교사로서 혹은 본부장으로서 혹은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잘못 자리 잡혀가고 있었던 많은 일들을 수정하게 되고 고치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하게 감사하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했고 선교사로 불렸고 이렇게 외국을 30년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의 그 험악한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을 영혼을 구원했다고 선교했다고 자부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낮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드린 말씀은 특히 결정권이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어서리티가 있는 분들은 아마 도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재정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을 경우는 그 말이 그 힘이 도덕이 되고 규칙이 되고 법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저는 그 위험을 마지막에 피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재정착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총체 집회의 거의 마무리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와 저의 인생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봤더니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에는 정확한 분명한 구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다는 말은 홀리라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구별된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리 가시라고 하셨던 것은 이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유일한 하나님, 신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의 삶은 구별되어져야 되고 차별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독특해야 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세상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살면서 저라는 사람이 그 세계에서 그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제 안에 갖춰진 보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술을 배웠어도 금메달을 땄고 보츠와나의 자원봉사자로 갔지만 지구과학교 교장을 할 수 있었고 네 대책 없이 미국에 갔지만 명문대학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담긴 보편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인의 본질은 정말 분명합니다. 용서함과 사랑함과 감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예, 저는 정말 놀랍게도 특이한 캐릭터, 특성을 가진 선교사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캐릭터냐 하면 제가 이렇게 케냐의 빈민가를 가서 사람들을 막 만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은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민가 사람들이 그 지역 지도자들이 저를 본 순간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정보를 나누고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느끼는 그 거리감이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한편 저는 한국에 오면 대다수는 한국에서 이렇게 저변증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었던 그 사람들 만날 기회는 많지 않은데 오히려 상류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떤 이제 사람들을 저를 만나면 경계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도와줬다가 뒤통수 맞는 건 아닌가. 예, 저처럼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배경을 갖고 성장한 사람은 상류층 혹은 기득권에 대한 증오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형태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러한 성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감도 없고 반향도 없고 그런 굉장히 좋은 특성이 제가 일을 하는데 많은 지지자를 얻게 합니다. 저하고 누구든지 대화를 해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조계종의 스님조차도 저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케냐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배제하는 태도로 이 세상을 품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탁월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은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업학교 교장을 할 때 저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규 교육도 안 받고 대학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직업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본질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태스크, 의무가 오더라도 일이 오더라도 탁월하게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 부천에서 일할 때 그 나라 문교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교부에서 직업학교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할 때에 이렇게 해오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문서였는데요. 제가 그것을 다 맞춰가지고 200페이지짜리로 만들어서 문교부에 제출했습니다. 문교부에서 와서 하는 얘기, 저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보츠와나에 있는 모든 직업학교에 이걸 해오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해오고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학교마다 와서 샘플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하는 일에 탁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서야 이제 교육을 받아보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내가 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지라고 저도 좀 의아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물으면서 그 갔던 걸음걸이에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하는가 꿈을 꾸는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첫 번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을 품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일에도 탁월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이 가자고 하는 그분이 살자고 하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월등한 뛰어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고귀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의 그 삶에는 감동할 만한 고귀함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귀함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달라. 참으로 고귀하다. 참으로 고결하다. 그러한 품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은 저의 이 볼품없는 키를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 자랑으로 훅 넘어가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문가의 평입니다. 아마 강사 김창호 씨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분하고 저하고 세바시를 찍기 위해서 뉴욕에서 며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분이 보자마자 선생님, 아침마당 나온 거 봤어요. 제가 웬만한 강사들 강연 보고 울지 않는데요. 눈물이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좀 코칭을 해주고 싶다고 한국에 가면 찾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까지 가지 마시고 좀 여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며칠 동안 다니면서 코칭을 받았는데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선생님, 대중 강연할 게 적절한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좋아하는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가 무슨 컨텐츠를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럽니다. 제 인생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고통, 여러 겪어야 될 고통을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을 왕창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콘텐츠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밥 먹고 사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선교적 사명감으로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기업체에 가서 막 강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자고 하시는 그분이 살자고 하는 일에 차근차근 쌓여온 적어도 40년에 이르는 그 축적된 힘이 저에게 쌓여져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은 뭐 1년 예수님을 믿고 뭐 10년 교회를 다녔다고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은 용서와 사랑과 감사함을 실천하면서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자신을 참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전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몸에 붙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빈이죠? 예빈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 I love daddy, I love mom 막 thousand times를 말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예빈아, 내가 너 사랑해. 그 한마디의 무게, 그 한마디의 크기는 예빈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것을 그 크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수천 번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한번 저한테 들려주신 그 음성이면 충분한 거. 혜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크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품어가지고 제가 고결하고 탁월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예,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관성, 우리의 습성.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품었노라. 예. 어떻게 우리 인간의 가슴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겠습니까? 더 가장 정확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신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의 결과들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와 마음과 영이 고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그런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저는 저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저도 예상할 수 없는 탁월한 결과들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제 미쳤어 제 잘못 결정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참으로 멋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 30년 일을 했지만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품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서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철사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만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바위를 하나 같이 데리고 와서 앉아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kg짜리, 어떤 사람은 5kg짜리, 어떤 사람은 10kg짜리 바위를 옆에 놓고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바위가 무엇일까요?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염려. 그 바위를 놓고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아픔, 세상 고통을 가지고 와서 예, 하나님께 내려놓겠다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다음에 정말 놀랍게도 나갈 때 다시 들고 나가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는 저 어렸을 때 그 아픔과 열등함과 예, 그 학대와 그 가난과 그 아픔들을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은 일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내려놓은 그것을 다시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교회 나오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일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고귀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